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7월 28일 월요일 백성을 치유하심. 출애굽기 12장 1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는가? 어떤 이는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노약자,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 동물 등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지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는 놀랍다. 그분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 초점은 그들을 구원하실 주님을 경배하는 데 맞춰져 있다. 다른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각 가정은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했다. 각자는 자신의 몫을 먹어야 했고 한 가족이 어린 양을 다 먹지 못한다면 다른 가족과 함께 먹어야 했다. 출애굽기 12장 13, 14절을 읽어보라. 마지막 재앙이 올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출애굽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위해 행하신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에서 경험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켜져야 했다. 이것은 모든 세대를 위한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었다. 12절과 13절은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멸하시는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갈 것이기에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해야 했다. 이 단어는 지나가다와 넘어가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재앙이 생명과 구원의 표징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칠해진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 것을 말한다. 히브리어로 유월절의 이름은 넘어가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한 페사흐이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일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적 확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교훈입니다. 주님은 출애굽을 앞두고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에서 건지시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이후 세대도 기념하게 하셨다. 묵상.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선하신 행사를 항상 기억하고 미래에도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적용.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 가족은 집안에 모였고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 무교병과 쓴나물도 준비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그 가족을 집안에 다 모았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고 혈기왕성한 장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부조화 선지자 279. 어떤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주님의 보혈 아래 서 있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였던지 오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 아래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제게 부어 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다시 읽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유언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유언은 평생 인생을 살아온 결론이자 자식들의 미래를 염려하여 온 인생의 무게를 실은 가장 진실한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무슨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마지막 당부는 무엇입니까? 혹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교우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것입니까? 어떤 모습을 남기겠습니까?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정말 애절한 호소와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23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관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장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 중에 가지 말라. 그들의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같이 양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구조적으로 창세기 1장 2장과 유사합니다. 먼저는 정복을 이룬 후에 안식을 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권면이 있습니다. 안식을 주신 때 이 안식은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담에게는 천지 창조가 마치고 즉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악의 세력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겐 에덴은 선물로 주신 땅이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선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러므로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아담에게 선악의 나무와 생명나무로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처럼 신세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여기서 복은 토브라는 히브리 말로 선이란 뜻입니다. 사망, 이것은 악입니다.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과 화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지칭할 때 쓰인 선과 악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과 연류되어서 생명과 죽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신명기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 불순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와 그에 대한 호소가 이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기서 친근이란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쓰인 말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 히브리 다바크라는 말인데 연합하여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친근이란 말은 아내는 애정과 충성으로 남편에게 굳게 결합되어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실한 아내가 되면 친근히 남편을 친근히 하게 되면 남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남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 번 여호수아 23장에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눈이 다 막혀 보여도 하나님께는 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낙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당부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민족을 친근히 할 때 일어날 그 결과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쾌락의 신, 번영의 신입니다. 이 가나안의 바알신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공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여 부자가 돼서 마음껏 소비하고 원하는 대로 즐기라. 이것이 바알 숭배에 담겨있는 이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선악과의 유혹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의 유혹은 아주 유사합니다.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본능적인 유혹입니다. 물질적인 여러 가지 중독, 쾌락의 우상을 말합니다.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은 욕구,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으로 드디어 최고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지배해서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욕망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독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죄는, 우상숭배는 중독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독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생명의 근원과 멀어지면 엄청난 상실감이 임합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비고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과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중독의 근본 동기입니다. 현대는 중독의 시대, 모두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중독은 깊은 내면의 공허감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세워두는 우상숭배입니다. 중독의 매체는 무엇이든지 삶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중독의 매체를 끊을 수 있는 길은 마음의 공백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악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이 바알 숭배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것,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질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하나님 대신한 모든 우상의 숭배가 주는 쾌락의 만족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또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지롭게 하는 이생의 자랑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호머의 그 오디세이를 보면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로 돌아가는 길에 사이렌 섬을 지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이렌 섬을 지나갈 때 아름다운 여인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미쳐버려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중해 섬에 살고 있는 미모의 여자 모습을 한 바다의 요정. 그들의 신비로운 노래를 들으면 듣는 사람은 다 미칩니다. 그래서 요정의 노래를 따라 죽음의 바다에 뛰어들거나 파도나 암초가 있는 곳으로 배를 몰아 마침내 죽게 됩니다. 많은 남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아름다운 마녀 요정인 사이렌, 즉 경보를 뜻하는 데서 유래된 이 사이렌 요정입니다. 오디세이는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귀를 막으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신을 돛대에 꽁꽁 묶고 무슨 소리를 지르든지 무시한 채 앞만 보고 계속 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섬을 정말 무사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그 노래소리를 듣자마자 미쳐서 그 섬으로 향할 것을 명령했지만 밀랍으로 귀를 막은 선원들은 듣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서 노를 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이 똑같은 섬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밀랍으로 선원들에게 귀를 막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돛대에 묶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르페우스는 아름다운 수금을, 정말 아름다운 수금을 탔습니다. 선원들은 다 그 수금 소리에 도취되어서 요정이 내는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이기고 가나안의 유혹, 선악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노력을 내서 이를 악물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은 깊은 내면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길은 마음의 공백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이기는 길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호수아 맨 마지막 23장 6절 10절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밤낮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 391쪽에 권면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천연계의 기묘하고 아름다운 사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산 피조물들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잘 적응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기쁘게 하고 생기를 주는 햇빛과 비, 산과 바다와 들은 창조주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풀림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노래로 공중에서 노래 부르는 사랑스러운 새들, 대기의 향기를 내뿜는 섬세하게 채색된 꽃들, 풍성한 생생한 녹색의 이파리들을 갖고 있는 산림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자애롭고 자부적인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드시려는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응되도록 만들어졌으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특성상 불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을 잃어버렸고 그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집행유예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된 이래 하나님의 율법이 한 계율이라도 변경되었더라면 그는 타락 전 하늘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타락 후에 이 땅에서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요구했던 모든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여전히 변경이 불가능하며 각 영혼의 구원은 순종 혹은 불순종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수께서는 동정적인 사랑의 율법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형벌을 취하셨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할당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생명,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려 하고 있습니까? 섬세하고 애정어린 그리스도의 본성, 그분의 생애는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생애였습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그분은 온 세상이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감추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에서 세상에 드러난 바 되셨습니다.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생애의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 매일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성령에 의해 고무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방면에서 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인성 가운데에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신의 성품에 참여함을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표본과 머리로 서셨던 분처럼 섬세한 본성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 곧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항상 흘러나오는 생명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증오심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에 주신 귀중한 선물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제자들은 도저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온 우주는 이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정한 자비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죄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요. 그리스도께서는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주제를 취급할 때 언제나 심령이 구주에 비할 바 없는 사랑의 영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감정을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부르짖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볼 잣대도 없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주요 속성이 엄정한 공의이신 분, 엄격한 재판관, 가혹하고 애누리 없는 체주로 생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창조주를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사람들의 잘못들과 실수들을 간파하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하고 계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사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시고 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섯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유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유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일곱째 재앙, 우박이 내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에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출애굽기 10장 1절 여덟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였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홉째 재앙 흑암이 땅에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애착. 그러나 누군가가 상처 입는 어린 것들의 어머니가 되고자 한다면 부담이 가중되어 두 배의 보호를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사랑을 더욱 많이 베풀어야 하며 친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꾸중과 비난을 더욱 참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그 어린 것들의 허전한 구석을 채울 수 있다. 지 형제여, 그대는 자는 사람처럼 살아왔다. 자녀들을 마음으로 가까이 하라. 그들을 보호의 팔로 감싸주라. 부드럽게 사랑하라.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부족하다라는 선고가 임할 것이다. 그대들 둘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불평의 말을 영원히 제거하라. 지 형제여, 그대의 아내의 속 좁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정신 때문에 그대의 행동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라. 그대는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양편이 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못 산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질 날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임을 아신다. 그러나 그대의 말이 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대가 여지껏 살아온 것처럼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가능한 한 빨리 이 저주를 쓸어내라. 지 형제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을 바라보라. 그대의 아내가 아니라 그분께 그대는 청지기 직분에 관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 그대가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이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지를 보시고 시험하고 단련하시기 위하여 잠시 동안 재물을 그대에게 빌려주셨을 따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물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심판을 준비하게 되길 바란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령의 귀한 은혜가 그대의 마음속에 거하도록 하라. 세상에 썩어질 정욕에서 돌아서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대의 신앙 고백이 하늘처럼 높다 하더라도 이기적이며 세상을 사랑한다면 성화된 자와 순결하며 거룩한 자들과 함께 천국에 참여할 수 없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대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그대의 마음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대는 하늘과 영생과 불멸의 면류관에 관해 말할 것이다. 그대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대는 땅의 것을 말하며 손해와 이익을 우려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대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느낄 때 그대에게는 빛과 구원이 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지참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대는 자신에 대해 크게 속고 있으며 그대는 철저한 회개를 경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루마기를 씻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어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의 무리에 결코 끼이지 못할 것이다. 육류와 자극성 식품. 친애하는 H 형제와 H 자매에게 내가 진리로 성화되기 전에 성취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그대들의 얼굴이 들어있었음을 나는 상기하였다. 그대들은 진리를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 때문에 받아들였으나 진리는 아직 그대들을 사로잡지 못했다. 그대들은 생애에 미치는 진리에 성화시키는 영향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대들의 행로에는 건강 개혁에 관한 빛이 비치고 있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일에 절제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 내가 보니 그대들은 빛을 보는 일에 그리하여 그대들의 먹고 마시고 일하는 방법을 고치는 일에 뒤떨어진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다.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성화되는 모든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전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사업의 성격은 신앙생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와 지식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저하시키고 타락시키며 동물적 성향을 기르는 경향이 있다. 고상한 정신력이 낮은 것에 의해 압도당한다. 그대의 야수적 성질이 영적인 것을 다스린다. 승천을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은 도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